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입니다. 30일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철로에서 발견된 미 대사관 직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도심 외곽에 공원의 철로에 쓰러져 있던 대사관 여성 직원을 행인이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범죄 혹은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 40대의 짙은 머리색에 어두운 티셔츠를 입은 남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사망한 직원을 애도하며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인도태평양과 남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타이완 주재 대사인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미국의 타이완협회 처장은 30일 이 계획을 통해 신흥시장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보다 탄력적인 물자 공급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자우시의 타이완 외교부장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타이완의 새 정책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없애고 동남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과 미국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공공민간부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실무자 그룹을 구성하고 오는 가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진을 게시하고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행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29일 소셜미디어 계정에 북한이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발사한 ICBM급 화성 15형과 SLBM 북극성 3형의 위협이라고 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야망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감시하고 있고 전략사령부는 영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모든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사령부의 이번 사진 공개는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과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ICBM과 SL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일본과 몽골,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폼페오 장관이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6일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호주와 인도 외무장관과 함께 두 번째 쿼드 회의에 참여합니다. 이어 7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이어 7일과 8일 한국 서울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30일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 외무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납치 문제는 현 내각의 최우선 과제라며 일본은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한 이후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바티칸에게 중국의 종교 탄압 규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 대사관이 주관한 종교자유회의에서 가톨릭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 중국의 인권유린 비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종교적 자유가 탄압받고 있는 곳은 지구상에 중국보다 심한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구적으로 선교를 행하는 교회가 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는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이제는 세계적인 가수가 된 K-POP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얼마 전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잡지 빌보드 차트에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잠시 경쟁에서 밀려나는가 싶더니 이번 주에 다시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기곡 순위를 집계하는 빌보드 글로벌 차트 정상도 휩쓸었는데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모두 1위를 한 겁니다. 이 빌보드 글로벌은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소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기 싱글 순위를 집계하기 위해 새로 생긴 주간 차트인데요. 이 세계 200여 개 지역의 음악 재생과 음원 판매 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이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동시에 정상을 차지한 곡은 다이너마이트가 처음인데요. 이 팝 전문 매체 빌보드는 BTS 팬들의 공모주 청약 움직임과 관련해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팬들도 줄을 서고 있다며 BTS 팬클럽이 BTS 소속사인 이 빅히트의 주식을 사기 위해 아우성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빅히트 대표 방시혁 대표는 주식 43%를 보유하고 있고 상장에 앞서 지난달 BTS 단원 7명에게 모두 47만 9천여 주의 보통주를 균등하게 증여했는데요. 이 공모가가 13만 5천 원으로 결정되면서 BTS 단원들은 다음 달 주식 상장과 함께 100만 장자 반열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그리고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워싱턴포스트 정치부장을 지내고 현재 정치 담당 부국장을 맡고 있는 에이미 가드너 기자를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는 함경남도 지방에 오후엔 평북과 함경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0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2도, 함흥은 12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니 매티스의 노래입니다. 언젠가 당신과 나를 위한 빛나는 희망의 세상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시간이 올 거라고 노래하는 A Time for Us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when chains are torn by courage born of a love that's free. A time when dreams so long denied can flow. A time for us at last to see a life worthwhile for you and me. And with our love through tears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world,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thunders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world,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and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영국 하원이 논란 많은 국내 시장 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법적인 대응을 경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태가 점점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제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영국 하원이 국내 시장 법안을 통과시킨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논란 많은 영국의 국내 시장 법안이 29일 영국 하원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이날 밤 국내 시장 법안을 찬성 340, 반대 256표로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자, 국내 시장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영국은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한 상태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간이 올해 12월로 끝나는데요. 국내 시장 법안은 전환기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4개 지역의 교역에 대한 규제 내용 그리고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시장 법안이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 내용과 이 국내 시장 법안의 일부 내용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영국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이 국내 시장 법안 중에서 문제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북아일랜드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일랜드 섬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그리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이 지역의 교역과 통관 문제 등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양측이 그 부분에 합의를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는 민족 분쟁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에 물리적인 국경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시장 법안에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의 통관 수속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자,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의 통관 수속을 하지 않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브렉시트 협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아일랜드 상품이 북아일랜드를 통해서 영국 본토로 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영국산 상품이 아일랜드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국제법인 브렉시트 협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입니다.
자, 영국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보리스 존슨 총리는 국내 시장 법안이 영국의 통합을 위한 것이고 안전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과 EU는 미래 관제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존슨 총리는 만일 이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EU가 과거의 협정들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교역 국경을 세울 수도 있다면서 이런 재앙에서 영국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야권은 물론이고 집권 보수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테레사 메이, 데이비 캐머런, 고든 브라운 등 영국의 전직 총리들도 일제히 이 국내 시장 법안에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상원에서의 일정은 잡혔습니까?
아직 상원의 토론이나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만일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한 뒤에 여왕의 계가를 얻으면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영국과 유럽연합, EU 간의 미래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브뤼셀에서 29일부터 9차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 하원이 같은 날 국내 시정 법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협상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9차 협상은 양측의 마지막 협상으로서 10월 2일에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15일과 16일에 있을 EU 정상회의까지도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태가 점점 더 격화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7일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시작된 두 나라 간의 전투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키군이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사태가 더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네, 자,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둘 다 이 구소련권의 국가들이죠?
네, 맞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구소련 공화국이었다가 1990년대 초에 각각 독립했습니다.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고요. 내륙국으로 터키와 붙어 있는 아르메니아는 그리스 정교국입니다.
자, 그럼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나가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어느 나라 땅인가요?
네,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은 아르차흐 공화국이라는 나라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1992년부터 94년까지 대규모 전쟁도 벌였는데요. 이 전쟁으로 약 3만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소규모 교전이 있었는데요. 이번 전투는 1990년대 이래 가장 큰 교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터키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아르메니아 정부 측의 발표인데요.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터키의 F-16 전투기가 자국의 수호이 2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제르바이잔 전투기들이 민간 시설도 폭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터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에 어떤 무기도 공급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입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30일 만일 아제르바이잔의 요청이 있다면 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자국은 F-16 전투기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 구소련 국가들의 이런 대치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니콜 파니샨 아르메니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전화통화로 이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파시니안 총리는 두 사람이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혀서 외국의 개입으로 전선이 더 확대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요?
네, 안보리 15개 회원국이 29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안보리는 이날 즉각적인 전투 중단 또 평화적인 해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제재했군요.
네, 영국과 캐나다가 29일 루카셴코 대통령 또 그의 아들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몇몇 고위 관리들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이들은 여행이 제한되고요. 자산도 동결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제재한 이유는 이 최근 이 벨라루스 정국과 관련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은 29일 기자들에게 이 벨라루스인들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적이고 거짓된 루카셴코 정권을 제재함으로써 영국과 캐나다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벨라루스에서는 장기간 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8월 9일에 대선이 끝난 다음 지금까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선 결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압승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는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사임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시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또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12,000명 이상 체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위 진압이나 연행 과정에서 인권 유린 행위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반정부 시위대가 사임을 요구했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임기를 시작했죠.
네. 지난 23일 루카셴코 대통령이 사전 통지 없이 취임식을 하고 여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수백 명만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루카셴코 대통령이 취임은 했지만 유럽연합 EU와 미국 등 이 서방 국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대통령의 사임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랍 영국 외무장관도 29일 조작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U가 벨라루스를 제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 EU 차원의 제재는 어떻게 됐나요?
네, EU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서방국들 가운데서는 영국과 캐나다가 제일 처음 벨라루스를 제재한 겁니다. 로이터통신 등 몇몇 언론은 벨라루스와 인접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EU가 제재에 조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네, 정치적 문화적으로 두 나라는 밀접합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루카셴코 대통령을 지지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상황이 나빠지면 예비 경찰 병력을 벨라루스에 보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영국과 캐나다가 내놓은 제재안에 러시아 측 인사들이 들어갔습니까?
러시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랍 영국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을 언급했는데요. 루카셴코나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선거를 조작하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첫 텔레비전 토론이 막말과 끼어들기로 점철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청자들은 바이든 후보가 더 토론을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폭력 범죄가 감소했다는 FBI 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 1차 텔레비전 토론이 열렸군요.
네,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첫 대통령 후보 간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문제와 코로나 사태 등 6개 주제를 놓고 15분씩 나눠서 각 후보당 한 번에 2분씩 발언 기회를 줄 예정이었는데요.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상대방 발언 시간에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늘어놓거나 말 끊기, 끼어들기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주로 바이든 후보 발언 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드는 일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흥분한 바이든 후보가 이봐 좀 닥쳐주겠나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사회자인 크리스 월러스 씨가 나서서 두 사람한테 경고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illion dollars if you that is absolutely you know what, you're, not stop. True. You're doing it. You're going to have tape. True.
Gentlemen, I hate to raise my voice, but it seems to be, why should I be different than the two of you? So here's the deal.
Good point. We have 네, 지금 들으셨다시피 두 후보들이 논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싸움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자가 두 분 멈추십시오.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라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토론 진행 방법을 설명하고 양측 캠프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상기를 시켰는데요. 그 뒤로도 끼어들기와 말끊기가 계속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혼란 속에 진행된 첫 번째 토론,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우선 대법원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이 신임 대법관 충원 시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판사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차기 대통령한테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내가 3년 임기로 뽑힌 게 아니지 않냐면서 4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뭐라고 대응했습니까?
네, 지금 이미 선거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로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유권자들의 의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린 뒤에 대법관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관 인선은 몇 가지 국가 중대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 대법관 인선이 어떤 국가 중대사를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오바마 케어와 로데 웨이드 판결 등을 계속 유지할지 대법원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바이든 후보가 상기시켰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란 건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건강보험제도고요. 로데 웨이드 판결은 임신 6개월까지는 중절 수술을 전면 허용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대법원 보수화에 따라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바이든 후보는 주장했는데요. 이 보수 법률가인 베럿 판사가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원 내의 보수 진보 구도가 6대 3으로 크게 쏠리게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베럿 지명자의 로데 웨이드 판결에 대한 관점을 아직 모르지 않냐고 바이든 후보한테 반박했습니다. 아울러서 베럿 판사는 훌륭한 법률가이고 대법관 지명자로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오바마 케어 문제로 논쟁이 흘러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를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 경우 의료보건 제도를 사회주의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결국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이 두 후보의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후보의 과거 기록도 이번 토론의 주제였는데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왜 자신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답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has never been an administration that's done what I've done. The greatest before COVID came in, the greatest economy in history, lowest unemployment numbers. Everything was good. Everything was going. And by the way, there was unity.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도 내가 해낸 것만큼 해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최고의 경제를 이룩했고 모든 게 좋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빠르게 회복할 궤도에 올라선 상태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바이든 후보는 왜 자신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네, 사회자가 바이든 후보한테도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Under this president, we become weaker, sicker, poorer, more divided, and more violent. When I was vice president, we inherited a recession. I was asked to fix it. I did. We left him a booming economy, and he caused the recession. With regard to
트럼프 대통령 아래 미국은 더 약해지고 더 병들고 더 가난하고 더 분열되고 더 폭력적으로 됐다는 바이든 후보의 말인데요. 내가 부통령이었을 때는 이전 정권에서 경기 침체를 물려받아서 고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해냈고 경기 화랑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겨줬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침체를 불러왔다고 바이든 후보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른 또 구체적인 쟁점들을 좀 들여다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문제도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15년 가운데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뉴욕타임즈의 최근 기사 때문인데요. 대선이 있었던 2016년과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2017년에는 각각 $750씩 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월러스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6년과 2017년에 소득세를 얼마 냈는지 말해주겠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수백만 달러를 소득세로 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자 바이든 후보가 소득세 정산서를 공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개할 거다. 절차가 완료되면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의 경우 이 소득세 정산서를 이날 토론에 앞서 공개했습니다.
예. 다른 쟁점들도 좀 살펴보죠.
네. 이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격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바이든 후보는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 미국에서 2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인공호흡기와 의료장비 등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던 시절에 각종 감염병으로 미국에서 인명피해가 났던 사례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 외에도 이 굵직한 사회적 현안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종 문제와 주요 도시의 폭력 사태도 이번에 토론 주제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세력이 곳곳에서 소요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자신을 곳곳의 경찰단체들이 지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시위대를 지지하느라 경찰 관계자들한테 힘을 실어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대다수 경찰 관계자들은 훌륭하다면서 그중에 일부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인종차별주의자로서 분노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바이든 후보는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대선 국면에 관한 두 후보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대선의 신뢰성 문제도 이번 토론의 주제 중 하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확대로 인한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평화적 정권 이양에 대해 앞서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늘어난 우편 투표를 모두 집계할 때까지 대선 승자 확정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공식 개표 결과가 독립기관으로부터 확정을 받을 때까지 승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지지자들한테 요구하겠다고 약속하냐고 사회자가 두 후보한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고요. 지지자들한테 투표 과정을 면밀히 감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곧바로 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 1차 토론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세했다는 시청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29일 토론회 직후에 공동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바이든 후보를 승자로 꼽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다는 평가는 28%였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잘했다고 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배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 대상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겠는데요. 이 응답자 가운데 39%가 민주당 지지자, 25%가 공화당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은 35%로 집계됐습니다.
예. 자, 각 후보 진영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각자 이번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팀 멀타 대통령 선거 대책본부 공보국장은 환상적인 토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다고 VOA에 밝혔는데요. 시청자들이 이번에 본 것은 토론의 매 순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것과 반면에 약한 조 바이든의 모습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로나 맥데니얼 공화당 정국위원회 의장은 9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관한 확신과 설득력 있는 사례를 구축했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의 평가도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규탄해달라는 사회자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트위터에 적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수치이며 미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과 편견 그리고 무책임한 지도력으로 이 나라를 실패로 몰고 갔다면서 이번 선거의 선택은 매우 명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평이 많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끼어들기와 막말 때문에 토론 과정 내내 혼란스러웠기 때문인데요. 워싱턴포스트의 논설 담당 카렌 아티아 기자는 이번 토론 전체가 국가적 굴직거리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또 버지니아 대학교의 레리 서베토 교수는 남은 두 차례 토론을 취소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질서 있고 생산적인 의견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미국에서 폭력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29일 2019년 미국 범죄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폭력 범죄가 3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앞선 해인 2018년보다 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재산 범죄는 4.1% 떨어졌는데요. 특히 재산 범죄는 17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 재산 범죄란 건 희생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절도나 절취행위, 또 차량 절도, 방화 같은 범죄들을 의미하고요.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행동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범죄 감소율을 좀 수치로 살펴보죠.
네, 우선 폭력 범죄는 지난해 120만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폭력 범죄 중에서도 강도는 전년 대비 4.7% 줄었고요. 성폭행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중폭행은 전년 대비 1.3%가 늘었고요. 살인과 과실치사는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재산 범죄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총 690만여 건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도 행위는 전년 대비 9.5%가 감소했습니다. 차량 절도는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FBI는 재산 범죄로 인한 총 피해 규모가 15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이 범죄율을 인구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폭력 범죄는 인구 10만 명당 367건가량 되고요. 재산 범죄는 인구 10만 명당 2110건 정도 됩니다.
네, 자 보고서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을 제외하고 체포된 사람이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소속된 인원은 총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주민 1,000명당 3.5명 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해당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FBI가 집계 관리하는 공식 범죄 통계인 UCR 프로그램에 지역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기관은 물론이고 각 주와 좀 더 작은 행정단위인 카운티 그리고 시 또 대학 등 18,600여 기관이 참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16,500여 기관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자, FBI가 이 법무부 소속이죠. 이 법무부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제프리 로젠 법무부 부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무부가 연방, 주,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폭력 범죄자들 그리고 폭력 조직 단체들을 추적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태도를 이어갈 것이고 앞으로도 법 집행기관들이 폭력 범죄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일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는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세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 제도의 변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적이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장차 정당이 나올 것을 고려하지 않은 헌법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처음으로 모순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적이 달라 갈등이 심해지자 주요 정당들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구분해 대선에 내보냈습니다. 1800년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토머스 제퍼슨 후보와 앨런 버 후보가 같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당 소속으로 제퍼슨은 대통령 후보, 그리고 버는 부통령 후보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동시에 제퍼슨 후보와 버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구분하지 않았던 탓에 제퍼슨 후보와 버 후보의 표가 동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듬해 2월 연방 하원이 36차례에 걸친 투표와 긴박한 협상 끝에 제퍼슨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에 그리고 다음 순위자를 부통령으로 선출하는 선거인단 제도는 건국 초기 유력 정당 출연을 전제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같은 당 후보가 동점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의회는 헌법을 고쳐 결국 선거인단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조항이 바로 수정헌법 12조로 1803년에 의회를 통과했고 각 주는 이듬해에 이를 비준했습니다. 수정헌법 12조는 기존의 선거인단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전처럼 개개 선거인이 두 표를 행사했지만 이 가운데 한 표는 대통령 선출에 그리고 다른 한 표는 부통령 선출에 행사하도록 구분했습니다.
Americans vote for their next president on November 6th, but the real presidential election takes place on December 17th.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는 20세기 들어 한 번 더 변경됐습니다. 지난 196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3조는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대통령 선거인단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도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대표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세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 제도의 변화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지미 듀란트의 노래입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와도 나는 당신만 바라볼 거라고 노래하는 I'll be seeing you. 함께 들어보시죠.
At the moon, but I'll be seeing you.
I'll see you in that small cafe, the park across the way, a children's carousel, the chestnut trees, the wishing well.
I'll be seeing you in every lovely summer's day, in everything that's light and gay. I'll always think of you that way. I'll find you in the morning sun and when the night. I'll be looking at the moon, but I'll be seeing you.
I'll be seeing you, I'll be seeing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인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주요 정치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현장에서 취재한 인물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정치부장을 지내고 현재 정치 담당 부국장을 맡고 있는 에이미 가드너 기자인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My name is Amy Gardner, and I am a national political reporter at the Washington Post. I work on our political investigations team, and I focus.
네, 제 이름은 에이미 가드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 전문 기자인데요. 정치부와 산하 조직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부는 편집국 내에서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심층 보도하는 기자들의 모임인데요. 정치 현상의 이면을 함께 풀어냅니다. 정치 기사 중에 속보나 단신들은 정치부 밖에서 우선 처리합니다.
언론에 입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I went straight into journalism after college. I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n 1990. I was on my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언론인이 됐어요.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나온 게 1990년이니까 벌써 30년이나 됐네요. 대학 신문에서 일한 것까지 치면 그보다 더 됐고요. 뉴욕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의 지역신문에서 주 정부 출입 기자를 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로 옮긴 것은 2005년입니다.
그럼 30년 넘는 경험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과 나빴던 걸 꼽는다면 뭡니까?
Well, I can tell you that the worst moment was a terrible mistake I made many, many years ago. I was covering a local county board and I wrote a story.
가장 나빴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어린 기자 시절, 그러니까 초보 기자 시절에 지역 신문에서 카운티 정부 이야기를 보도하다가 터무니없는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당국이 공청회도 없이 특정 정책을 시행한다고 기사를 썼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는 아직 승인받지도 않은 정책이었어요. 공청회를 하려면 몇 주나 더 남겨둔 상태였어요. 제가 섣불리 기사를 썼던 거예요.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셨나요?
It was a mortifying mistake, but a good one to make very early on in one's career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o really know.
굴욕적인 실수를 통해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아는 게 뭔지, 그리고 모르는 건 뭔지 먼저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모든 절차를 이해했는지 스스로 확인했어요. 필요한 사람을 모두 만났는지도 살핍니다. 그리고 다시 기사의 주제로 돌아왔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쓸 수 있으면 그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여러 단계 마련하신 거군요.
The more people you talk to, the more accurate your story will be. And that's a pitch that I make to people who are reluctant.
그렇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기사는 더 정교하고 정확해집니다. 때로는 기자한테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더욱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제게 말해주지 않으면 당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서 기사의 정확성과 균형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들이 술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국 기사의 품질이 올라가죠.
초창기 시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미국 유력 매체의 정치부 조직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어렵진 않았나요?
I've been very fortunate. My career trajectory has been very, very wonderful. And I'm.
저는 아주 운이 좋았어요. 제 경력을 통틀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 전문 기자라면 사실 언론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위치잖아요. 지금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 생활 초창기에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주요 정치인이나 공보 담당자를 비롯한 취재원들이 젊은 여자가 기자야? 하는 식으로 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각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Oftentimes I think public officials and candidates and politicians have been surprised to read my stories and
기사로 승부했어요. 취재원들을 놀라게 했던 거죠. 주요 정치인들과 대통령 후보 등이 제가 쓴 기사를 읽어보고 깊이와 통찰에 탐복했다는 반응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뒤로는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신문사 내부적으로는 양성평등 상황이 어떤가요? 여성으로서 책임자 위치에 계시잖아요.
I think sometimes because historically many more men have been in charge and may not understand or appreciate the perspective that women sometimes offer.
역사적으로 훨씬 많은 남성이 책임자 위치에 있었죠. 모든 언론 매체에서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여성의 관심사와 남성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성들이 크게 가치를 두는 사안도 남성들이 볼 땐 별일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관심사가 보도의 주된 방향이었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인데도요. 그런데 지금은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책임자급 위치에 오르고 있으니까요.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이군요.
Tremendously balanced in terms of our staffing. Our 2020 campaign team cove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has
그렇습니다. 저희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의 2020년 대선 보도팀은 성별에 있어 엄청나게 균형 잡힌 인원으로 구성됐어요. 대선을 보는 시각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다르니까 기자들도 남녀 고르게 배정한 거죠.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현재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10. I mean, it's enshrined in the First Amendment of our Constitution. And
10점 만점을 주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로 빛나는 항목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니까요. 우리 미국인들은 그 점에서 매우 행운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언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인지 모르는 미국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언론 자유가 당연한 걸로 아는 거죠.
미국인들이 왜 언론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The American news audience is not as interested in international affairs as in other countries outside of America. And I think
미국의 뉴스 독자와 시청자들은 국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감사하는 정도가 낮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데도요.
정치 전문 기자로서 현재 대선 전국을 간략히 평가해 주시죠.
We are so divided as a nation right now that you're seeing two kind of parallel incompatible visions of what America is and what it should be. And
제가 보기엔 미국은 너무나 갈라져 있어요. 양쪽 공화 민주 양당의 입장이 그야말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요.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이 정도로 벌어져 있던 적은 없습니다. 미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시각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양쪽의 시각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It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y're reaching anybody else outside of their base of support.
핵심 지지층 밖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메시지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게 정치의 본연인데 양쪽 모두 그게 없는 겁니다. 11월 3일 대선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야 될 시점이에요.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that the greatest advice I could give to a young aspiring journalist, including females, would
여성을 포함해 세계의 젊은 언론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나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안주하지 말고 저변을 넓히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언론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학교 문제든 교통 문제든 사회적 현안이든 언론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북한까지 이 방송이 송출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대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워싱턴포스트 소속 에이미 가드너 정치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VOA 영화로 배우는 영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7년 개봉한 유쾌한 코미디 영화 Father Figures 한번 보면서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재밌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우애가 깊은 카일과 피터 형제. 이 형제는 어릴 때 그들의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엄마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당황한 이들은 그들의 아빠가 누군지 나름대로 추리를 시작하는데요. 영화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A Blast from the Past 들어볼게요.
Mom actually dated Terry Bradshaw?
Do you remember a woman named Helen Baxter? Talk about a blast from the past.
She's our mom.
Talk about a blast from the past. A blast from the past. A blast 하면 폭발 외에도 신나는 경험, 즐거운 일, an enjoyable experience 라는 뜻이 있습니다. From the past 하면 과거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a blast from the past 하면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것,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 또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It could be something or someone, 추억이 담긴 물건 또는 좋은 시절을 공유한 사람 등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켜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긍정적인 뜻으로 자주 쓰이면서 좋은 기억, 옛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A blast from the past. That photo is a real blast from the past. 그 사진을 보니 정말 옛날 생각난다. That photo is a real blast from the past. 또는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ey, it's really great to see you. What a blast from the past. 예, 정말 반갑다.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난다. Hey, it's really great to see you. What a blast from the past. 카일과 피터의 어머니 헬렌은 아이들의 아빠가 누군지 확실히 몰라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지어낸 것을 고백합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 본격적인 아빠 찾기 여행에 함께 나서서 아버지로 의심되는 인물을 만나러 다니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들은 어머니의 과거에 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A Blast from the Past. 한 번 더 들어볼게요.
You shot Dad.
Mom actually dated Terry Bradshaw?
Do you remember a woman named Helen Baxter?
Talk about a blast from the past.
She's our mom.
A Blast from the Past. A Blast from the Past.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물건.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